지난주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에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주님께서 명절 중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주님에 관한 관심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로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명절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고, 유대인들 역시 가르치심에 놀라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평가하는 모습도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논쟁조차도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형태로 주변을 의식하는 조심스러운 모습들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공개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배운 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더욱 놀라고 이러한 저들의 반응에 주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교훈이 결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의 혼란 속에서도 여기에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보기 어려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전하고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귀중한 진리지요.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다른 평가를 우리가 첫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예수 기독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감당하실 시기가 차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행하셨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으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42장 2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것을 또한 마태가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0절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면서도 그 영광을 감추어 두시는 겸손과 조심성을 함께 나타나신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세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라고 생각하지만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데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막절 축제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어떤 일과 가르침을 베푸실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부정적으로는 유대 종교 집단에 어떤 위해를 끼칠 것인가, 즉 손해나 어려움을 줄 것인가 하는 우려와 이적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저들에게 어떤 진귀한 볼거리인 이적을 베푸실까 하는 양면적인 어떤 우려와 기대가 다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다음 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색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나 정치적 지도자로 보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응조차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의 표현을 보는데 사실 판단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한 것처럼 뒤에 가서 9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9장 22절에 나타나는 분위기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언된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지배 세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속에 가진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위나 존경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위치를 잃지는 않을까 해서 자신들이 부리는 사람들조차 입단속을 하고 백성들의 웅성거리는 것을 통해서 민심을 수집하는 이렇게 바짝 긴장해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12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 반응이 바로 그런 두 가지 사람들의 평가였을 겁니다. 사실 유대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것으로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내용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들이 식상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가르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하였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 그런 이중적인 지도자들을 처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회복된 메시아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당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견뎌가는 사람들은 그런 당시 지도자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보다는 적은 수였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반응은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로 어느 사회나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나 상황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소수만이 좋은 것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힘겨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눠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그 기득권을 가진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자본자들이 지배하는 죄가 더 힘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 한때는 저항하고 피해를 겪으며 그것을 바꿔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정작 그 정권을 잡으면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가져보지만 그들이 정치를 할 때도 과거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죄악의 세상에서는 진리에 대한 평가가 절대로 바로될 수가 없습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지만은 죄의 사람들은 다만 자신에게 유리하냐 또는 불리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는 절대로 진리를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예수님께도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서 죽고 거듭나서 절대적이신 진리이고 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이러한 죄 아래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귀중한 교훈인 거죠. 두 번째 말씀은 14절,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놀라움을 여기서는 짧지만은 보게 됩니다. 초막절 기간은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는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에 기록되는 것으로 봐서 어느 시점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거나 마태복음 13장 54절인데요. 또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마가복음 2장 13절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역시 마가복음 6장 2절이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누가복음 19장 47절 하시는 것처럼 초막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는 일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조차도 저들의 일상적인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음을 그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15절 상반절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이 놀랐을까? 그것은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후에 군중의 반응과 같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는 말은 본래 힘 있고 재능 있고 능력이 있는 자와 같다. 히랍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듣는 사람 중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그 자체와 진리를 흉내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진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리 자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의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1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이 반응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보이는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과 지혜와 지식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인데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듣고 배운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솔로몬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역시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두 군데 말씀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신 분을 향해서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놀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역사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놀랄만 합니다. 왜요?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진리를 통한 깨달음 외에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16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내용을 세 번째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의구심을 보신 주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저들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대에 학식 있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에게서 사사를 받은 즉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행전 22장 3절 상반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예수도에 관한 복음적 교훈이 사람들에게서 넘겨받았다거나 배운 것이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증거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든 제자는 스승을 자랑하고 훌륭한 제자일수록 자신보다 자신의 스승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 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스승을 세상에서는 갖지 않았고 또 배울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가진 교훈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여전히 이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오는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잃어버렸음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며 찾았을 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듣고 수긍을 하고 묻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음에 우리의 중요한 오늘의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 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교훈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또 듣는 사람의 자세에서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교훈이라고 확신합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교훈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요즘 말로 콩깍지 씌어진 상태라면 그 사람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맹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 한번 깊이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내용도 역시 같습니다. 역시 열매는 단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데도 인내나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지침을 주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그의 말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인데 예수도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가 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확실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18절에 한 것처럼 이 말씀은 그 전하는 자가 불의한가 의로운가의 기준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일꾼으로 보내실 리가 없지만은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름을 도적질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거짓된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진리에 대한 반응은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권에서 판단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나 진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진리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역사를 사람들 속에 일으킵니다. 사실 예수도의 복음은 편견 없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기적이며 생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메시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와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면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른 판단과 이해로 영적인 혼란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진리와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